도가도 비상도 도가 말해줄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다. 노자의 도덕경제 1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니라니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알듯 말듯 하면서도 다소 신비롭게 여겨져온 노자의 사상, 개인을 중요시하는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2500년 전의 생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생각의 장을 열어줄지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에서 만나봅니다. 토요 인문학 콘서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대와 함께 더 블루의 노래로 문을 열어드렸어요. 아나운서 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게 책 먹는 코미디언 서평가 남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요 인문학 콘서트 8월 한 달 동안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로 특별하게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울 북촌에 위치한 건명원에서 공개 방송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그리고 따님이랑 같이 예 오셨네요.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안녕. 아유 예뻐요. 예, 토요 인문학 콘서트 공개 방송하는 날은 좋아 하는 사람과의 데이트 날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정해 놓으셔서 또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아주 훈훈합니다. 얘도 네. 어서 오세요. 얘 들어오십시오.
멀리에서도 네.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더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꽉 메워 주셨는데요. 여기까지 와 주신 것 바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일 겁니다. 동양철학의 대가이자 인문학 전도사. 별명은 지난주에 들으셨죠? 최도사십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뵙게 되는데요. 지난주 방송을 듣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두 시간도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인문학이 무엇인지, 인문적인 삶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은 교수님의 전공이세요. 노자 사상에 대해서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선 교수님은 동양 철학 가운데에서도 도가 철학을 깊이 공부하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도가 철학을 연구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철학을 이것저것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서양 철학을 공부를 했었어요. 뭐 길게는 안 하고 하다가 보니까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서양 철학 책을 보면서는 이렇게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다가 힘들어서 이렇게 방바닥에 그냥 벌렁 들어 누웠어요. 그런데 옆에 책꽂이에 장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자라는 책을 끄집어서 읽는데 미간을 찌푸리지 않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저한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철학을 공부하는데 내가 그 알아내려고 미간을 찌푸려가면서 이렇게 이런 공부를 길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가 즐거워하는 조금이라도 재밌는 걸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양 철학으로 바꿨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도가 철학을 공부했고 네. 지금 제가 그 EBS에서 노자 강의를 하니까
네.
저를 이제 노자 전문가로 아시잖아요.
아니었던가요?
예. 네. 근데 뭐 노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노자 전문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박사학위 논문은 장자를 썼어요.
네.
장자도 이제 당나라 때 연구된 장자를 내가 다시 연구를 했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제 내가 그 타겟으로 삼았던 철학자가 노자에 대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봤어야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노자도 이제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죠. 근데
네.
박사학위 논문 주제를 가지고 전공을 따진다면은 저는 이제 아마 장자 쪽이죠.
그러셨군요. 네. 그렇다면 장자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전문가시니까.
장자의 철학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두꺼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그러니까 광대무변한 세계에서
네.
어떻게 내가 자유로운 인격이 되는가.
아.
자유로운 어떻게 내 이 짧은 삶 속에서 이렇게 크고 넓은 자유를 확보할 수 있을까? 아~ 이제 그게 장자 주제예요. 네.
네. 장자가 궁금해져요.
장자가 저는 이제 노자보다는 훨씬 더 역동적이고 미학적이고.
네.
그러니까 노자 철학이 2차원적이고 평면적이라면은 장자 철학은 3차원적이고 좀 입체적이죠.
네. 네,
그래서 장자가 훨씬 더 재미있는데, 그 장자를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렇게 우리 그 지적 풍토가 네. 아직 아닌 것 같아요. 노자는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까이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앞으로의 세계는 장자적 세계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도가 철학 연구하셨는데, 그 교수님, 말이 비슷해서요. 도가하고 도교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면 되나요?
도가는 우리가 그 이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도가는 그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사상 체계 이거를 이제 도가 철학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도교는 네. 물론 장자도 포함되지만 노자를 최고 높은 신으로 승격시켜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이게 도교는 종교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할 때 도교라고 하고
네.
철학적 의미를 더 강하게 표현할 때는 도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교 안에도 철학적인 요소가 있고 또 도가 안에도 종교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도가 도교를 이렇게 구분 없이 쓰는 추세예요.
네.
좀 교수님 이거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노자 할 때 그 노자가 늙을 노자예요. 네. 이름에 늙을 노가 들어간 이유가 노자가 굉장히 노안이라서 늙어서 네. 이런 건가요? 노자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엉뚱한 질문인데 근데 그거는 아니 엉뚱하지 않고 그걸 좀 우리가 궁금해야죠. 그게 네.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 노자는 우리가 신화적으로 이렇게 기술된 데를 보면 노자가 이렇게 놔놓고 보니까 배 안에서 이미 늙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성숙돼서 나온 거죠. 늙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노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자가 그때 그 인간 수명이 굉장히 짧을 때인데 지금도 2500년 전이니까요. 네. 짧을 때인데 두 왕 밑에서 관리를 했어요. 예, 관직을. 그러니까 그때 한 왕 밑에서 관직도 오래 하기 어려운데
그렇죠.
두 왕 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장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자라고 한다는 말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중국 사람들 언어 습관에서 노는 상당히 존경을 표시할 때 붙이는 말이에요. 이게 노자가 이름이 아니라 자자도 공자, 맹자, 순자듯이
네,
어떤
존칭.
예 어떤 네. 높은 사람을 칭송할 때 이제 그 자자를 붙이잖아요.
네.
그 이름은 노자가 아니에요. 노자는 성은 이씨고 이름은 이요. 이게 이이였어요. 원래 이름은 이이. 근데 그 사람 그분을 이제 존중해서 노자라고 이제 붙인 거죠.
네. 네. 그 찾아보니까 뭐 출생 출몰 연대라든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렇죠. 매돌 며칠 몇 시에 났는지 그거는 이제 불분명하지만
네.
그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네. 역사적 기록은 있고 그 사람 쓴 책도 있고 그러니까 생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가미되면서 너무 이렇게 신화적으로 이렇게 한 점이 있지만
네.
역사 속에서 그분의 존재를 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노자의 종교가 도교다. 이거 신선합니다. 네. 노자 사상이 출현하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은 중국의 사유가 어떻게 발전해 나갔는지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1부에서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국에서 철학이 탄생된 배경을 보면은 교수님 아무래도 그 시대적인 상황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이 중국에서 이제 철학이 생기잖아요. 철학은 인간이 의식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철학이. 그런데 이 최초로 철학이 중국에서 생길 때, 그때 그 최초로 철학을 생겨나게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공자하고 노자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중국에서는 최초의 철학자예요. 그러면 최초로 철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철학이 시작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철학이 시작됐다는 것은 인간이 처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생각을 안 했냐? 그 이전 사람들도 일상적인 생각은 했죠. 그런데 그 이전 사람들은 보통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어요? 신을 믿었죠. 그러니까 공자나 노자 이전 사람들은 신의 명령을 믿고 신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람은 인간이 믿는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공자나 노자는 믿지 않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신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그걸 믿고 따랐는데 이제 공자나 노자부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서 스스로 이론화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큰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든 철학이 시작됐다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이 비로소 독립했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독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 시작됐다 하는 말은 신의 시대에서 인간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신들의 얘기를 써놓은 책을 뭐라 그래요? 신화라고 그러죠. 네. 그 레벨에서 인간이 써놓은 이야기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걸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와 노자가 출연했다 하는 말은 동양에서는 이제 인간이 신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이고 다시 말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독립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신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만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이 가야 될 길을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이 길을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그것을 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하늘의 명령만 있었죠. 신의 명령만. 신의 명령을 뭐라고 그러냐? 중국 사람들은 그것을 천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천명.
천명. 그러니까 천명의 시대에서 도의 시대로 넘어온 거죠. 이것이 신화의 시대에서 철학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아하. 이게 믿음의 시대에서 생각의 시대로 넘어온 거예요. 이때 이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공자와 노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철학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철학자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신화 시대에서 믿음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지금 뭐 도가 철학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서 이 도라는 것이 길도자잖아요. 아까 예. 인간이 가야 할 길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예,
인간,
예. 예.
인간의 도리, 순리 또 예. 이렇게도 표현할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일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옛날에는 다 신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신이 이렇게 살아라를 신이 직접 말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인간
무당이나 제사장들이 말했어요. 무당이나 제사장들이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무당이나 제사장들이 제일 셌죠. 제일 셌죠. 그런데 이제 신의 권위를 부정하고 이제 인간이 스스로 길을 만들면서는 이제 뭐예요? 철학자들이 세진 거죠.
그 인간이 만든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 가는 것이 도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덕에 대해서
네.
배웠습니다.
예, 예.
뭔가 욕망, 인간의 욕망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예. 그런 어떤 변화를 덕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거 두 개 합쳐서 도덕 그래서
그렇죠.
도덕 나온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게 좀 그 제가 쓴 책을 자세히 읽어 보세요. 근데 이 덕이라는 개념이 도라는 개념보다 먼저 자리가 잡혀요. 먼저 자리가 잡혀. 신이 움직일 때는, 신의 뜻이 움직일 때는 그냥 자기 멋대로 움직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인간이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게 놔두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은 덕을 가진 존재라고 봐요. 이 덕이란 건 뭐냐면은 신과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순수한 내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덕이 있으면 신이 오는 거예요. 덕이 없으면은 신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신이 인간에 의해서 점점 구속되고 있는 거죠. 인간이 덕을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신이 오고 안 오고가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점점 신을 이렇게 심지어는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신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도를 갖다 딱 얹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덕이 된 거예요.
교수님께서 제 책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셨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최 교수님의 책은 정독하셔야 됩니다. 정독의 즐거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토요 인문학 콘서트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서강대학교 철학과의 최진석 교수님과 함께 그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초대 가수의 노래 한 곡 함께 할게요. 바닐라처럼 부드럽고 기분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을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닐라 어쿠스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노래를 담당하고 있는 성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리더입니다. 바닐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명 중에 리더시군요. 네. 오늘은 그럼 첫 곡으로는 어떤 곡 들려주실 건데요?
첫 곡으로 네. 이 여름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여름처럼이라는 여름에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여러분. 그 여름처럼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그 여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너무나도 달콤하죠. 아, 정말 사랑스러운 듀엣입니다. 바닐라 어쿠스틱의 라이브로 그 여름처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개 방송으로 진행하는 토요 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두 번째 순서로 최진석 교수님의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 만나고 있습니다. 도가 탄생된 배경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당시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잠깐 말씀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공자와 노자입니다. 이 두 철학자가 중국 철학사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봐야죠.
네네. 두 사람이 직접 뭐 교류도 하고 그랬나요? 시대가
두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도 2500년 전.
네네. 춘추 전국 시대로 네. 거슬러 가서.
춘추 말. 전국 초 사이죠.
아, 네. 네. 네.
춘추 시대 말 전국 네. 초 이 사이의 사람들이고,
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네. 이제 노자와 공자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노자에게 예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공자보다 노자가 한 20살 정도 많아요.
네.
노자가 선배죠.
네.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후배뻘이고.
네. 노자가 공자를 굉장히 비판했다고 하던데 어떤 점 때문에 비판을 했나요?
어떤 점 때문에 비판이라기보다도 그때는 이제 천명의 시대가 지나고
네.
이제 도의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도의 시대를 각자 알아서 서로 도의 시대를 건립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노자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이제 한 거죠. 그건 철학적인 논쟁으로 봐야 되죠.
네, 네. 그 인간의 길인 도를 이야기했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사상을 전개한 노자와 공자.
네.
그렇다면은 노자는 인간의 길인 도를 어떻게 건설하려고 했을까요?
공자는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원초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도를 건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적 특성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를 건립하려고 했고 노자는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근거로 하면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인간의 본질적 특성을 근거로 하지 말고 자연의 질서를 인간 질서로 만들자, 응용하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인사이트를 인간에서 발견하고 노자는 인사이트를 자연에서 발견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자는 인간 세계에 머물고 노자는 그냥 자연으로 떠나버리고 이건 아니죠. 둘 다 인간 세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네.
인간 세계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공자하고
네.
자연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고 아하. 주장하는 노자가 달라진 거죠.
네. 그러니까 방법론에 있어서 좀 달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출발이 다르니까 네네. 방법론도 달라지고 아, 네. 이제 그 내용도 달라지고 이렇게 된 거죠.
우문일지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그 노자와 공자 하면은 인지도에 있어서 네. 공자가 우선 되잖아요. 그렇다면 네.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공자 쪽에
누가 더 세냐. 근데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에 유학 중심의 나라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유학 사상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아. 우리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볼 때는 유학이 지성계를 다 지배했고 노자는 지성계를 그러니까 비판적 기능을 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 중국의 역사에서 한 기능을 보면은 네. 정확히 한 반반 정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아.
대개 왕조 초기에는 노자 사상.
네.
그다음에 왕조 중기에는 유가 사상. 그다음에 왕조 후반기에는 노자 사상. 뭐 이렇게 해서 역할이 좀 달랐죠.
네. 예.
근데 그래서, 예. 그 이게 철학사나 역사를 보면은 공자하고 노자하고 역할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유가하고 도가가 역할을 반반 정도 한 것으로 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노자의 사상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덕경 제1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미 씨가 잠깐 그중 일부분을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제일 위에 한 줄을 읽으면 여러분 같이 따라서 읽어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해석을 또 할 테니까 그것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도가 말해질 수 있으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진정한 도가 아니고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이름이 개념화될 수 있으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교수님,
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쓴 그 도덕경 해설서에 이걸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 뒤에게 더 쉬운 거예요. 명가명 비상명이면 우리가 이 사랑 그러면은 이 나훈아라는 가수는 아세요 나훈아?
네네. 네.
그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리죠. 그렇죠. 사랑 이게 이렇게 누구 방식이 더 좋은 게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이 말하면 사랑을 눈물의 씨앗으로 딱 확정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노자는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려버리면은 사랑의 진짜 의미일 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 나와 다르게 심수봉이라는 가수가 있죠. 심수봉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아요. 다만 어떻게 말해요?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고 이렇게 아, 표현하죠. 둘 다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아.
나훈아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심수봉은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지 않고 사랑은 어떠어떠하다고 설명만 하죠.
어.
사랑보다 더 슬픈 건 정이라고 그런데 사랑에 대해서 누가 더 잘 설명하고 있느냐랄지 누가 더 효율적인 설명을 하느냐 이건 둘째치고 노자가 볼 때 나훈아식으로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정의 내린달지 뭐 우정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린달지 민주주의를 무엇이라고 정의 내린달지 해서 정의 내리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것은 그 개념들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을 부정하는 것이고 원래 의미에 맞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떤 정의 내리는 방식을 취하지 말고 그것을 단순히 설명하는 방식으로만 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뒤에 이제 설명이고 도도 그렇죠. 도도 우리가 이 세계를 무엇인가를 질서를 어떠한 것을 지키게 정해놓은 질서 이거는 사람을 제한하는 역할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언어적 개념적 정의 내리지 말고 언어와 개념의 정의 내리는 방식을 벗어난 방식으로 가야 그 진정한 질서를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예, 말하는 거예요. 여전히 헷갈리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도 저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내가 어느 중학교 나왔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광주에 가면 사례지어 중학교라는 중학교가 있어요.
사례지어?
아세요? 아주 좋은 학교예요. 제가 거기를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거기에는 그 천주교 학교인데 신부님들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죠.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다. 주인으로 살아라. 고유명사로 살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거기서 신부님들은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살게 만들었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중학교가 작은 중학교였는데 아침에 학교를 오잖아요. 학교를 오면은 그 신부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들어오는 학생들 이름을 다 불러줬어요. 누구야 오느냐.
세상에.
누구 오느냐. 누구 오느냐. 그 학생 이름을 하나 불러줘. 다 불러줬어. 그러면 그 학생이 어떻게 돼요? 그 학생이 그 이름을 불릴 때만큼은 이 세계의 유일한 존재로 자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자신으로 살아라. 네가 이 세계의 주인이다. 고 말하는 거는 가도의 형식이에요. 가명의 형식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런 언어적 규정을 하지 않고 누구야 왔느냐. 오느라고 고생했다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일. 네. 이 일이 이제 진정한 그 어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학생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학교 선생님들은 쓰레기 버리지 마라. 쓰레기 버리는 일은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냐. 너 지금 쓰레기 버렸다. 너 지금 쓰레기 버렸다라는 말만 해줘. 그러니까 사실만을 말해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명령을 거기다 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행해라 하지 않고 너는 어떤 것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야. 그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그것은 가명의 태도예요. 그건 가도의 태도예요. 그런데 너는 지금 쓰레기를 버렸어. 이것만 말해주면은 이것만 말해주는 것이 뭐예요? 이게 상도고 이게 상명의 태도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아껴주는 거예요. 그냥 설거지를 해준다 할지 어깨를 주물러준다 할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래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상도라고 상명이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이것은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너 자신으로 살아라. 이거는 상명이나 상도가 아니라 가명이나 가도의 태도다. 지금 내가 설명하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네. 설명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네. 교수님 정말 학교 자랑하실 만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떻게 되느냐. 자,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그 학생이 쓰레기 버리지 마. 쓰레기 주워.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러면은 쓰레기를 주운 이 공이 학생에게 가겠어요? 그걸 지시한 선생에게 가겠어요?
지시한 건
선생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너 지금 쓰레기 버렸어. 이 말만 해주면은 쓰레기를 주운 공, 쓰레기를 버리지 않은 공이 학생에게 가겠어요? 선생한테 가겠어요? 학생한테 가는 거죠. 교육의 최종 목적은 뭐냐? 자기 성장, 그 다음에 선행의 공이 그 학생에게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돌아가는 게. 우리가 자녀 교육도 그런 것이 좀 많이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잘 못하니까 그건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명, 그 다음에 가도. 이것은 그 내용을 수행해야 될 내용을 담아서 하는 태도. 그 다음에 상도, 상명은 어떻게 돼요? 상도, 상명은 그냥 사실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 사실의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노자는? 팩트, 사실의 세계. 사실의 세계하고 가장 다른 게 뭐 가치의 세계죠. 사실의 세계만 표현한 거예요. 이 사실의 세계를 이 노자는 그거를 자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서 자연을 흉내내서 해라. 자연처럼 해라. 그 말은 뭐냐. 자연이 어떻게 해요? 자연이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말하지 않고 자연은 너는 쓰레기를 버렸다. 라는 말만 하는 게 자연의 태도예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걸 무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의 세계만 표현하는 것. 오늘부터라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우리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가명, 비상명. 아마도 교수님의 철학이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싹 트지 않았을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 제가 막 말해도 되죠.
네네네.
저는 내가 저는 지금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영향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말할 때 나는 아 내가 중학교 때 받은 교육에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역시. 나는 교육자의 태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네, 네. 하는 것을 항상 되새길 수 있어요.
네. 네. 우리들에게 이런 스승이 계시다는 그러니까요. 게 너무나도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그걸 또 이어받으시니까
저는
말이에요.
그런 네. 그 스승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만 있는 거고 그 훌륭한 네. 스승들은 거기 계셨죠.
네. 어쨌건 오늘 이제 우리가 교수님하고 도덕경 이제 1장을 배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지하철 타러 가는데 혹시 도를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가도 비상도인데 도가 말해줄 수 있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니라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죠? 네.
아니 그건 EBS 인문학 특강을 들어라.
맞아요. 맞아요.
노자와 공자의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공자는 본질을 긍정했지만 노자는 그것을 부정했다고 나오는데 노자가 본질 대신 주목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공자가 한 말들을 다 정리해놓은 책이 뭐예요? 대답하세요. 논어죠. 논어죠. 그 논어를 다 읽고 나면은 아 공자가 무슨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이 뭐냐면은 공자는 딱 이 한 문장으로 공자의 깨달음을 다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인간한테 있다. 이게 전부예요.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인간한테 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공자는 철학적으로 이걸 밝혀냈으니까 그러면 그 이전 사람들은 신의 이게 최초의 이제 철학적 명제가 되죠. 자, 그러면은 그 이전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겠어요? 신한테 있다고 그랬죠. 근데 공자는 인간이 인간 이유가 인간한테 있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 이유가 인간한테 있다는 말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근거가 인간한테 있다는 거죠. 그 이전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근거가 신한테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이게 공자의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자, 인간이 인간한테 있다고 할 때 그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그 근거가 뭐냐. 그걸 공자는 그것을 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 인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우리는 지금 막 이 그냥 일상의 의미로 그냥 어질인 이거 표현하는데 이 어질인은 철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수만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이 인의 원래 의미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씨앗. 그래서 인간은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근거를 씨앗으로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가 왜 인간이냐? 인간일 수밖에 없는 씨앗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인간이야. 신이 너는 인간이 되어라 해서 인간이 아니라 나한테 인간으로 존재할 씨앗이 나한테 있어. 그래서 나는 인간이야. 그런데 그 씨앗을 공자는 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이것을 나는 현대 용어로 본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공자의 사상은 이제 여러분들이 논어를 안 읽어도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공자 사상 그러면 하나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뭐냐 이 씨앗을 보존하고 키워야 되죠. 그러니까 논어라는 책의 전체 내용은 이 씨앗을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냐 확대하다 보면은 가장 확대된 상태가 설정될 거 아니에요. 가장 확대된 상태가 설정되면 그것이 뭐가 되겠어요? 목표나 기준이 되죠. 목표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기준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를 기준이란 말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뭐를 바로 생각해야 하냐면 아 구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기준이 되면 그것은 구분해요. 구분한 다음에 사회를 차등화해. 그러니까 공자 사상은 이 세계를 사회를 구분해. 더 나은 사람과 덜 나은 사람 구분해. 그 다음에 구분된 사람들 사이에서 또 이렇게 순서 차등을 매겨. 무슨 일 내가 똑같냐 학교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학교 그러니까 성적을 매기듯이 이렇게 차등해. 그런데 노자는 공자 너처럼 그렇게 인간의 도를 만들면 사회가 구분되고 또 차등화되면 이건 갈등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경쟁과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과 다른 구도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른 구도가 뭐냐? 다른 구도가 자연에는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자연은. 자연은 어떻게 생겼어요? 자연은 가장 좋은 것이 없죠. 가장 좋은 거. 그것 각자가 다 좋은 거예요. 각자가 다 고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 어떤 일정한 표준, 기준에 의해서 사회가 구분되고 차등화되는 이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야 어떤 자발적인 어떤 생명력이 작동한다. 그것 어디 가서 보냐? 자연이 그런다, 자연이. 자연은 모두 각자가 다 고유한 존재로 있으면서 고유한 존재가 각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력을 발휘하면서 전체 자연이라는 거대한 성취를 이루지 않냐. 그러니까 네. 뭐예요? 각자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해석되어야만 하는 존재들로 사회를 만들지 말고 어떤 표준에 의해서 해석되지 않을 이런 틀을 자체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뭐예요? 모두 각자에게 고유한 존재성을 다 갖게 하자. 그래서 이 고유한 존재들이 자발적으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이것이 통합되면은 이 사회가 더 건강하고 훨씬 창의적이고 훨씬 더 발전적이다가 노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네, 네. 예.
약간 노자가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막 방목해서 막 아무나 다 살아라.
이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 노자가 다 각자 내 스타일을 근데 좀 모르겠어. 이제 또 공자를 전공한 분이 와서 이야기하면은 맞아,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공자는 나라를 제대로 된 상태로 만들고 표준을 만들고 이 표준을 전부 따라서 하게 하자. 그러면은 나라가 건강해진다. 그런데 네. 공자는 따라서 하는 표준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 사회를 그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제거하고 각자 있는 구성원들 개별적인 존재들한테 자율권을 주면은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성장하다가 보면은 이 사회가 어떤 율동성을 회복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사회가 정해진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름대로 스스로 정하면서 아주 큰 발전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더 튼튼하다. 네. 노자는 이렇게 본 거예요. 네.
교수님 책에 인용된 도덕경 제1장의 일부에 유와 무의 특성을 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잠깐 좀 읽어드릴까 합니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모 무는 이 세상의 시작을 가리키고 유는 모든 만물을 통칭하여 가리킨다. 상무욕이관기묘 상유욕이관기미 언제나 무를 가지고 세계의 오묘한 영역을 나타내려 하고 언제나 유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보이는 영역을 나타내려 한다. 차량자 동출 이이명 이 둘은 같이 나와 있지만 이름을 달리한다. 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직도 여전히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 어떤 걸
내가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와 무의 특성에 대해서 좀 요약을 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유와 무의 특성을 유와 무의 특성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책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노자가 유와 무를 말했는가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철학은 어떤 철학자든지 세계를 보는 창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를 가 그것을 핵심 범주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주역이라는 책 아세요? 주역이라는 책은 두 가지 창으로 이 세계의 모든 일을 설명을 해요. 그 두 가지 창이 뭐냐? 음과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역은 음과 양으로 이 세계를 다 설명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데카르트 철학자는 이 두 가지 창으로 세계를 설명해. 그게 뭐냐?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헤겔은 하나의 창으로 세계를 설명해. 그게 뭐냐? 이성이라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하나의 창으로 설명해. 그게 뭐냐?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욕망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다윈은 이 세계를 하나의 창으로 딱 설명하죠. 그 하나의 창이 뭐예요? 진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다 이 세계를 설명하고 주장하는데 다 자기만의 한두 가지의 핵심 범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노자는 자기 도덕경을 설명하는데 두 가지 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창은 뭐냐? 유. 하나의 창은 무예요. 그러니까 노자 철학은 유와 무를 이해하고 유무의 관계를 이해하면 노자 철학은 다 이해한 거예요. 왜? 이것이 핵심 범주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노자가 말하는 유는 뭐냐? 유는 모습이 있는 게 유예요. 실루엣이 있는 게 이게 유예요. 무는 뭐냐? 입 안에 텅 비어 있죠.
네.
이게 무예요. 그럼 노자가 볼 때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유와 무로 되어 있어요. 주역을 쓴 사람이 인간을 볼 때 인간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음과 양의 비율로 되어 있어요. 음과 양의 비율에서 음의 비율이 높으면 여자가 되고 양의 비율이 높으면 남자가 돼요. 이 세계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주역은 음과 양의 관계로 다 설명해. 노자는 유와 무의 관계로 설명해. 그러니까 자 유는 이런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거 이런 상태 이것을 유라고 그러고 무는 뭐예요? 자기 모양은 없는데 기능을 하는 거. 이 교실에서 이런 벽 같은 건 유예예요. 근데 이 공간은 유예 무예예요. 이건 무죠. 그런데 뭐예요? 이 무가 있어야 교실의 기능을 하는 거죠.
네.
우리 몸도 이 몸 안에 텅 빈 곳이 있어야 몸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유와 무로 되어 있다. 그거 이제 노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의 시각으로 볼 때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하나의 씨앗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대립된 두 개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대립된
두 개의 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공자는 하나의 씨앗으로 설명을 하고 이걸 본질이라고 그러고 두 대립면의 어떤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이거를 관계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으로 노자는 자기 철학의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제가 쉽게 애써서 설명을 했는데 쉬워졌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쉽, 예. 네, 방대하고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교수님께서 쉽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 본질을 부정하고 관계성에 집중한 예. 노자의 철학, 예. 유무상생에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공개 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 인문학 명강사 시리즈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최진석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사전에 질문을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약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여쭤보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꿈의 직장 3년 차, 뒤늦게 연극을 하고 싶은데 마침 극단의 막내로 들어갈 기회가 생겼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인 당신, 주변의 반대에 부딪히는데 당신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1번,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직장 생활을 유지한다. 2번, 내 인생은 나의 것, 연극으로 방향을 선회한다.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 결정했어! 하셨는지 보도록 할게요. 현실을 고려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한다는 분, 예, 장형임 씨를 비롯해 네 분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연극으로 선회한다. 라고 하셨던 분은 새롬 씨를 비롯해서 신혜영님, 이주왕님, 뭐 박윤선님 이렇게 하셨죠. 기타 의견은요, 내 인생을 나의 것이라 하기에는 참으로 이제 가장으로 책임도 막중하다. 내 남편이라면 1년의 시간을 주고 한 번은 기다려주고 싶다. 이런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고려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의식주 해결 후에 자아성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아닐까 생각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유지한다. 그리고 나서 연극 활동 자리 잡히면 그때 직장을 그만두고 연극에 충실한다. 이렇게 두 가지의 발을 다 담그고 있겠다. 이렇게 문어발식 네. 경영하시는 분도 저에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뭐 누구나 지금 오늘 뭐 노자는 두 가지 유랑 무랑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상생활 안에서 진짜 세계는 하나의 어떤 철학으로 분명히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아요.
맞아요.
이걸 극단적으로 네. 말한다면은
네.
노자식으로 말한다면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노자가 가는 길이고
네.
공자는 바람직한 길을 가는 것이 공자가 그 가는 방식이죠. 그런데 공자는 바람직한 것을 하는 사람들로 모여 있어야 사회가 건강하다고 본 거예요. 그 노자는 바람직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의 틀이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 하나의 틀에 전부 다 집중 통일해서 이루는 사회는 동맥경화에 걸린다. 그러니까 이 틀을 없애고 밑에 있는 개별자들한테 훨씬 더 자율권을 줘야 된다. 이 자율권을 가지고 나아가서 형성된 사회가 강하다고 본 거예요.
네.
자기 삶도 그래요. 이렇게 공자는 어떤 성인이 정해놓은 길, 성인이 정해놓은 길, 이 바람직한 것을 부단히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자의 길이고
네.
노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개성에 맞는 것 이것을 해 나가면은 훨씬 더 큰 성취를 이룬다. 이렇게 이제 노자는 말하고 있죠. 근데 네. 이 안에서 하나의 그 개인이 자기 삶을 선택하는데 하나의 철학에 의해서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실존적 조건이죠. 그리고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내가 어느 것에 발을 담그는 것이 나는 더 행복하고 자유로운가,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결정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노자 공자 상관없이 저라면은 만약에 연극을 안 하면은 매일매일이 불편하달지, 눈을 감아도 연극이 생각난달지, 그러면 연극할 때가 제일 행복하달지, 그러면 나 같으면 연극을 선택하겠어요.
네. 네. 역시 노자 쪽이신가요?
그리고 식구들은 거기에 맞게 서로 이제 조금 적게 먹는달지, 네. 적게 먹는달지, 무슨 뭐, 네. 뭐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옮긴달지, 예. 이렇게 변화를 주면 되겠죠.
아, 네. 네. 교수님, 도움 말씀 감사드려요.
괜찮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예. 교수님이나 또 정미 씨 같은 경우에도 노자 쪽이다 이랬는데, 저는 공자와 노자 중간쯤 어딘가에 서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녕원에서 지금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쓰신 필체를 감상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건녕원 현판이 교수님께서 쓰신 거죠?
예.
오, 굉장히 멋지거든요. 이따 나가시면서 유심히 한번 다 보시기 바라고요. 그 건녕원 자체의 뜻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아, 건녕원은 건은 세운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다 이거죠. 근데 명은 밝을 명자예요. 이 명하고 반대되는 말은 알지자예요. 해를 해로만 보면거나 달을 달로만 보는 것, 이것은 지예요. 근데 해와 달이 하나의 사건이다. 하나로 보면, 두 대립되는 것을 하나로 보면은 이거는 명이에요. 명이라는 글자가 해와 달이 동시에 같이 있으면서 하나의 글자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이 대립되는 양면을 모두 장악하는 우리의 지성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것이 네. 미래적이다. 해서 이제 명을 쓴 거죠. 그래도 원도 어떤 기관을 쓸 때 붙이는 그 글자가 아니에요. 정원 원자는 큰 사각형 안에다 글자를 쓰죠. 이 테두리가 있는 거예요, 정원은. 그런데 이 원은 들판이에요. 어떤 테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된 두 면을 하나의 사건으로 장악하는 지성을 발휘해서 황무지로 나아가라.
네.
정해진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한기퉁이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너만의 시스템을 형성해라.
네.
그러니까 황무지로 나아가라. 그런 뜻에서 건명원 네.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방송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하는 힘 노자 인문학의 최진석 교수님과 중국 사상사에서 도의 탄생, 이것을 노자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갔는지 그 주요 사상과 함께 만나봤어요. 1부 마무리하면서 초대 가수 바닐라 어쿠스틱의 1부 끝곡을 함께 하도록 하죠. 다시 한번 박수로 맞아주십시오.